현실이 내 인생을 망치고 있다고 생각한 적이 있어요. 그러나 나는 알고 있습니다. 내가 꿈꾸는 모든 것이 바로 현실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나는 새로운 현실을 만들어낼 겁니다. 내 꿈대로 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우리를 바꾸는 위대한 임고전, 고전읽기의 고은영입니다.
안녕하세요. 이희구입니다. 내 꿈대로? 어떤 꿈대로?
우리는 꿈과 현실이 분리되어 있다고 생각하는데 예. 바로 내가 꿈꾸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 메시지 피카소의 이야기인데 네. 오늘 아주 강렬합니다.
그러네요. 쫙 와닿는데요. 네. 자, 고전읽기 참여 방법 안내해 주세요.
네. 문자 참여는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45로 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인터넷 라디오 반디와 스마트폰은 반디 어플을 통해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또 팟캐스트로 고전읽기 방송을 다운받아서 방송을 놓치신 분들은 언제든지 원하시는 장소에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고전읽기 홈페이지는 인터넷 검색창에서 고전읽기라고 치시면 바로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공연 선물입니다. 이번 주는 한국 속의 작은 프랑스 마을 뿌띠 프랑스의 2인 입장권이 준비되어 있네요. 초대 원하시는 분들 홈페이지에서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바비킴입니다. 1년을 하루같이.
우리가 인생의 작은 일에 승리하여 오만해 있을 때, 또 동시에 예기치 않은 일로 힘든 시간을 겪고 있는 누군가에게 전하고 싶은 이야기, 할아버지의 기도, 네 번째 시간입니다.
네, 이런 식구가 있어요. 흔들리고 피지 않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런 이야기인데 위기 없는 인생은 하나도 없다라는 얘기라고 하던데 선생님도 위기가 있으셨나?
아, 그럼요, 그럼요. 많이 있었죠. 대학에서
많았어요?
대학에서 떡 떨어졌을 때. 그거 한 3월, 4월은 아주 그 각오가 대단해요.
그렇죠.
그러다가 한 5월, 6월쯤 되면 느슨해져가지고 예. 이거 뭐 하고 있나 이럴 때도 있고,
예.
뭐 갑자기 아파서 고통스러울 때도 있고,
네.
또 뭐. 원하던 일이 잘 못 돼서 그런 거 대학원에 들어갔는데 선생님이 갑자기 없어져 버리셨다든가
네.
뭐 이런 때 왜 이런 일들이 나한테 생기나 이런 생각들을 했었죠. 희구 씨는 어때요?
저는 선생님 항상 위기를 겪는 것 같아요.
어? 위기의 여자예요?
그러네. 위기. 위기의 남자라는 왜? 드라마도 있었는데
왜 그렇게 느끼세요?
고비를 넘고 싶어요.
아, 고비를?
네. 그래서 아, 이것도 위기야. 이거 넘어야지. 넘어야지. 좀 항상 이렇게 긴장된 마음으로 사는 것 같아요.
아, 그래. 그러면 네. 할아버지의 기도를 읽고 평화를 많이 느끼시고 그리고 정말 위기가 닥치면
네.
이 위기를 이길 수 있는 용기를 나한테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시고 보통 때는 근육을 좀 풀어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럴까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내가 뻐근한가.
그럼 근육이 긴장돼 있으면 뻐근하죠.
아, 그럴 수 있군요. 자, 여러분 오늘의 퀴즈 내드릴게요. 이란에서는 아름다운 문양으로 섬세하게 짠 카펫에 일부러 흠을 낸다고 합니다. 이 세상에 완벽한 것은 없다라는 뜻을 갖고 있다고 하는데 고대 페르시아 장인들의 철학을 이어받은 전통이라고 합니다. 이 흠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보기 1번은 페르시아의 흠, 2번 카펫의 실수. 보기 재밌는데요. 이란에서는 이렇게 아름다운 문양으로 섬세하게 카펫을 짜고 일부러 흠을 좀 약간 낸다고 해요. 이것은 이 세상에 완벽한 것은 없다라는 의미를 지닌다고 하는데 이 흠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1번 페르시아의 흠, 2번 카펫의 실수. 휴대폰 이용하실 때는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45나 반디로 정답 보내주세요. 세 분께 문예 출판사에서 나오는 할아버지의 기도 보내드립니다. 자, 오늘의 첫 번째 낭독 기다리고 있는데요. 성공한 사업가이자 발명가인 60대 남자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남자에게도 위기가 닥치게 돼요. 조지는 45세가 되던 해에 의학장치를 발명하고 특허를 냈다. 그 후 20년 동안 그 의학 장치를 만들어 전 세계에 공급하는 회사의 사장으로 일을 했다. 조지는 유능한 사업가이자 탁월한 발명가였다. 또한 그는 전 세계를 여행하면서 진귀한 물건을 수집하는 수집광이기도 했다. 그는 여러 가지 면에서 모든 사람이 부러워할 만한 삶을 살았다. 그런 그가 어느 날 갑자기 폐암 선고를 받았다. 내게 상담을 받으러 오기 6개월 전이었다. 암이 발견되었을 때는 이미 몸의 여러 기관에 전이 된 상태였다. 의사는 그에게 오래 살지 못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처음에 폐암 진단을 받고 충격에 휩싸였다고 했다. 나는 그가 회복될 가망이 없기 때문에 절망했다고 생각했지만 그게 아니었다. 그는 풀 죽은 목소리로 말했다.
레이첼 선생님, 저는 삶을 헛살았어요. 두 번 결혼했지만 두 번 다 이혼했습니다. 아이들은 다섯이고요. 경제적으로는 그들을 뒷받침해주고 있지만 그들에 대해 전혀 몰라요. 저는 전처들의 삶이나 아이들에게 관심을 두지 않았어요. 그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지도 않았어. 저는 그저 사업에만 몰두했지요. 회사를 세우고 운영하다 보니 그렇게 된 거지 뭐. 그들은 절 보고 싶어 하지도 않아요. 이제 저는 돈 이외에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습니다.
그는 머리를 흔들었다.
얼마나 바보 같은 늙은입니까? 정말 어리석은 바보였어.
조지가 발명하고 그의 회사가 만들어내는 의학기계 장치는 만성병을 앓는 어떤 환자들에게 거의 정상적인 삶을 되찾아준 획기적인 의학 발명품이었다. 당시 내 환자 중 한 사람이 그 기계장치를 사용했다. 그것 때문에 그녀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다. 기계장치를 사용하기 전에는 그녀는 거의 거동하기도 힘들었다. 그녀는 자기의 신체적인 증세를 조절하는 데 시간을 다 소비해야 했다. 일도 할 수 없었고 다른 행동도 극히 제한을 받았다. 그 기계장치를 사용한 이래 그녀는 처음으로 직장을 갖게 되었다. 거기서 사람들을 만나고 친구들을 사귀었다. 좋은 사람을 만나 결혼도 하고 자식도 갖게 되었다. 그녀는 내게 말했다. 이 기계장치를 얻은 날 저는 다시 태어난 거예요. 그녀에게는 정말 그랬다. 내게 상담하러 오는 환자의 이름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는 것은 프라이버시 침해였다. 그러나 스테파니라면은 기꺼이 자기의 체험이 담긴 익명의 편지를 조지에게 보낼 거라고 생각했다. 나는 스테파니에게 조지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해줄 수 있는지 물어보았다. 그녀는 그 기계장치를 발명한 사람을 안다고 하니까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나의 제안에 그녀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러더니 기꺼이 그 기계가 어떻게 자기 삶을 바꾸어 놓았는지 편지를 쓰겠다고 했다. 그녀는 다소 머뭇거리더니 그가 자기 삶을 어떻게 바꾸었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저녁 식사에 초대하고 싶다고 했다. 내게 그가 올 수 있겠는지를 물어봐달라고 했다. 조지도 내가 그 기계장치를 사용하는 환자를 알고 있다고 하자 무척 놀랐다. 그는 그녀가 자기를 만나고 싶어 한다는 말을 듣고 감동을 받은 듯했다. 기꺼이 그렇게 하겠노라고 대답했다. 조지는 약속한 날에 스테파니네 집으로 저녁 식사를 하러 갔다. 조지는 그 다음에 상담에서 상기된 표정으로 스테파니네 집의 저녁 식사에 대해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는 젊은 부부와 저녁 식사를 하는 것으로만 알고 있었다. 그런데 집에 도착해 보니 스테파니의 온 가족이 그를 환영해 주었다. 그녀의 어머니와 형제 자매, 그리고 삼촌, 아주머니와 조카들과 사촌들이 그를 맞아주었다. 남편의 부모님들도 있었고 친구들과 이웃사람들까지 많은 사람들로 이루어진 대부대가 와 있었다. 그들은 마치 축제를 연 것처럼 주름종이와 은박지로 집을 장식하고 화환을 걸어놓았다. 그리고 모두가 음식을 준비해왔다. 특별한 식사였고 놀랄만한 축하연이었다. 조지가 말했다.
레이첼 선생님,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들은 모두 정말 저에게 이야기를 들려주러 왔어요. 그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3시간이나 걸렸어. 스테파니의 삶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저는 내내 울었지요. 마지막으로 스테파니가 저에게 다가와서 말했어요. 이것이 전부 당신에 관한 이야기예요. 우리는 당신이 이것을 꼭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라고. 그래서 정말 저는 알게 되었지요.
내 눈에 눈물이 고였다. 1년에 그 기계장치를 몇 개나 만들죠?
거의 만 개 정도 만들어요. 저는 몇 개를 만든지 숫자만 알았지. 그게 무슨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는 나 정말 몰랐어요.
자, 잘 듣고 왔는데요. 이 남성분에게는 사실 암 그 자체가 위기가 아니죠.
그렇죠. 이제 암 그 자체도 이제 육체적으로 대단한 예. 위기겠지만
네.
문제는 시한부 인생을 받았다라고 했을 때 자기 인생을 돌아봤는데
네.
돈밖에 남은 게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결국 자기 가족에게도 다 정성을 쏟지 못했고 가족에게 있어서 자기는 그냥 돈 벌어 주는 그런 기계에 불과했고 자기도 그렇게밖에 가족을 생각하지 않았고 그런 데서 오는 인생 전체를 잘못 썼다고 생각하는 이런 예. 이제 그 정신적 위기를 맞게 된 거죠.
아, 그러면 이 남자의 모습을 선생님 머리 따로 마음 따로 이렇게 표현해도 될까요?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는 네.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이게 성공하게 길을 쫓아간 사람들의 경우 늘 닥치게 되는 위기인데
예.
세속적 기준으로 해서 성공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 돈을 벌었든 명예를 얻었든 권력을 얻었든 근데 결국 그 세속적 가치를 추구하다 보니까 내가 진짜 원했던 일을 하나도 하지 못한 것 같은 느낌이 든다는 것이죠. 그랬을 때 속에서 무너져 내린 것이죠. 바로 이것처럼. 그랬을 때
예.
네가 했던 그 비즈니스, 네 인생을 바쳤던 그 비즈니스가 돈만 버는 거라고 해석했다 그러면은 틀림없이 잘못된 것인데
네.
그 비즈니스를 통해서 누군가의 인생을 바꿔준 경우가 된 거죠. 이 경우에는.
그렇죠.
그래서 예. 그거를 미처 못 느끼고 있었는데 알게 되고 그래서 자기의 삶에 대해서 다시 자긍심을 되찾아가는 이런 이제 치유의 과정을 얘기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무심코 그냥 돈을 벌려고 생각했던 그것이었는데 그 물건이었는데 어떤 한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바꿔가지고
그렇죠.
새 싹을 만들어줬다는 의미.
예. 어떻게 보면 이제 거기까지 생각을 못했던 것이죠.
그렇죠. 네. 예. 자, 인생의 위기를 맞았던 또 한 사람의 이야기가 준비되어 있는데 이 주인공은 자신도 의사예요. 아주 권위 있는 의사였는데 레이첼 박사를 찾아와서 상담을 받게 됩니다. 해리어트의 사연 들어보시죠. 해리어트는 의자에 엉거주춤 앉아 화가 난 음성으로 말했다. 그녀는 지난 5년 동안 미숙아들을 돌보는 일에 자신의 삶을 던졌다고 말했다. 그런데 이제 메일의 전화와 하찮은 서류 정리, 그리고 보험회사 직원과의 언쟁, 미숙아들을 돌보는 데 필요한 비용 산출 등의 쓸데없는 일에 귀중한 시간을 허비하고 있다고 불평을 해댔다. 그녀는 중부지방의 억양으로 지친 듯 말했다. 아, 이제 더는 못하겠어요. 무어라 꼬집어 말할 수 없던 것은 분명히 실망의 감정이었다. 우리가 말하는 동안 그녀는 아무런 생각 없이 내 서가에 놓여있던 물건 하나를 집어 계속 만지작거렸다. 그것은 누군가 바닷가에서 주워온 불가사리였다. 대화 중 그런 행동을 하는 사람은 그녀가 처음이었다. 나는 여전히 귀를 기울여 들으면서 그녀의 손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불가사리를 손바닥으로 감싸고 있다간 그 촉감을 손바닥에 느끼면서 만졌다. 상담이 끝나가고 있을 때 나는 그녀가 계속 불가사리를 만지고 있었다는 것을 일깨워줬다. 그녀는 깜짝 놀라면서 고개를 숙여 자기 손을 쳐다보았다. 이 작은 불가사리와 우리가 나누었던 이야기가 어떤 상관이 있어요? 내 물음에 그녀는 당황하면서 전혀 의식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불가사리에 대해 어떻게 느껴요? 그녀는 망설이지 않고 대답했다. 왠지 느낌이 좋아요. 나는 그녀에게 제안했다.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 가셨다가 다음 상담 때 가지고 오시겠어요? 느낌이 좋았던 이유는 그때 말씀해 주세요. 그녀는 불가사리를 주머니에 넣고 일어섰다. 일주일 후에 뵙겠습니다. 그리고 사무실에서 나갔다. 그 후 계속 이어지는 다른 상담 약속이 있어서 그것에 대해 다시 생각할 겨를은 없었다. 하루의 마지막 상담을 끝내고 그날 상담한 내용들을 정리하고 있을 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놀랍게도 해리어트였다. 조금 더 말씀을 나눌 시간 있으세요? 상담실 의자에 마주 앉아 그녀는 나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드디어 생각이 났다면서 불가사리를 꺼내 우리 사이에 놓인 탁자에 올려놓았다. 그러고는 이야기를 하나 들려주었다. 한 노인이 조용히 파도가 밀려오는 바닷가를 걷고 있었다. 바닷가에는 파도에 밀려온 몇백 마리의 불가사리들이 널려 있었다. 노인은 뜨겁게 내리쬐는 태양볕 아래에서 말라가는 불가사리들을 하나씩 집어 다시 바다로 던졌다. 계속 그 일을 하고 있을 때 바닷가를 걷던 한 젊은이가 다가와서 무엇을 하는지 물었다. 노인은 불가사리들이 태양 아래에서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들을 다시 바닷속으로 돌려보낸다고 설명을 했다. 젊은이는 웃기 시작했다.
할아버지, 시간 낭비하지 마세요. 보세요, 바닷가에 불가사리가 몇백 마리나 되는데 그걸 언제 다 바다에 넣어주려고 하십니까? 또 세상에는 이런 바닷가가 몇천 개도 넘어요. 내일도 불가사리들은 파도에 밀려 바닷가에 널리게 될 텐데 그 단지 몇 마리 바다로 돌려보낸다고 해서 무슨 차이가 있겠어요? 참.
젊은이는 약간 비웃는 듯한 미소를 지으면서 노인을 지나쳐갔다. 노인은 잠시 자기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았다. 그러고는 다시 불가사리를 한 마리를 집어 생각에 잠겨 그것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그것을 바다로 던졌다. 노인은 혼자 이렇게 중얼거렸다.
적어도 이 한 마리에게는 차이가 있지.
해리어트는 눈물을 글썽이면서 그 이야기를 했다. 전화 한 통화를 받고 편지 한 통을 쓰고 서류를 작성하는 일 따위도 중요하다는 것을 잊었다고 했다. 제도가 잘못되어 있다는데 마음을 쓰다 보니까 제가 하는 일의 중요성을 잘못 생각했어요. 그래요. 제가 하는 일이 세상을 바꿔야 하는 것은 아니죠. 그것은 제가 바꿀 수도 없는 일이고요.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면 된다는 사실을 잊고 있었어요. 중요한 것은 삶을 어루만지는 일인 것 같아요. 미숙아들을 어루만져줌으로써 적어도 그 한 아기에게만은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겠죠. 네, 보통 사람들이 정말 내가 하고 있는 일을 열심히 했고 또 이렇게 좋은 마음으로 이렇게 했는데 뭔가 결과적으로 만족하지 못하면 실망하고 마음 다치고 고작 이거야? 이런 경향으로 가는 수가 많더라고요.
그렇죠. 이제 이게 아주 대표적인 투덜이들의 이야기인데.
네.
아주 건강한 비판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경우도 네. 종종 이제 빠지게 되는 덫이죠.
예.
그러니까 왜 세상이 이래? 왜 사람들은 이렇게 불합리한 제도와 장치 속에 있는 거야? 왜 저 사람은 저렇게 많은 저런 이상한 짓을 해 가는 거야? 이런 생각들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네. 세상을 둘러봐도 어디에도 네. 만족스러운 것은 이제 없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반항하고 대항하고 분노하고 그러다가 스스로 지치고 이 거대한 세상의 흐름에서 나는 아무런 차이도 만들어낼 수 없을 거야 이런 무기력에 이제 빠지게 되는 이런 네.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아주 좋은 사람들 중에서 네. 이런 분들이 이제 많이 있죠. 근데 여기에 나오는 이 불가사리의 이야기는 예. 참 아름다운 이야기예요.
그렇죠. 네.
저도 이거를 보면서 한때 이제 세상에 울분을 가지고 분노를 가졌던 이런 사람들에게는 꼭 이 불가사리 사례를 꼭 들려주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그 긴 세안선에
네.
이 노인이 그 아침마다 나와가지고 이 불가사리를 바다로 집어던진다고 해서 몇 개나 그걸 집어넣을 수 있겠냐.
네.
그 많은 또 다른 불가사리들은 뜨거운 햇빛에 이제 다 죽을 텐데.
네.
그러나 이 노인이 그 불가사리 하나를 이렇게 들죠. 그리고 네. 그러지 마라. 이 불가사리 이 한 마리에게 있어서는 이거는 엄청난 차이다. 즉 생과 죽음의 차이이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사람이 뭐 어떠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거대 담론 속에서
예.
분노해야 될 일이 있다면 분노하는 것도 좋겠지만
네네.
그러나 내가 할 수 있는 이 일, 난 이 일이 이 세상이 어떻더라도 포기하지 않으리라. 이런 마음이 곧 세상을 바꾸는 마음인 것 같아요.
이 수만 엄청난 그 불가사리 중에서 그 할아버지 손에 들려져서 바다로 던져지는 그 불가사리는 선택된 삶인 것 같아요.
행운이죠. 그러나
네.
정말 그 할아버지가 생과 사를 이제 갈라놓게 된 이런 운명적 일이 되는 것이죠.
그래요. 맞아요. 선생님 말씀대로 뭐 누가 정치를 해도 다 똑같아. 아유. 어차피 세상은 안 바뀌어 이러지만 내 자신이 바뀌면 세상이 바뀌는다고 그러잖아요, 선생님.
그렇죠.
예, 나만 바꾸면 말이죠. 되네.
아주 좋은 말이죠.
예, 자 오늘의 퀴즈 다시 한번 내드릴게요. 이란에서는 아름다운 문양으로 이렇게 섬세하게 카펫을 짭니다. 근데 그렇게 섬세하게 짜놓은 카펫을 일부러 흠집을 하나 낸다고 해요. 그 의미는 이 세상에 완벽한 것은 없다라는 의미를 지니게 되는데. 이게 고대 페르시아 장인들의 철학을 이어받은 전통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보기 1번 페르시아의 흠, 2번 카펫의 실수.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45나 반디로 정답을 보내주시면 세 분께 문예출판사에서 나온 할아버지의 기도 보내드립니다. 다시 한번 내드릴게요. 이란에서는 아름다운 문양으로 해서 섬세하게 카펫을 짜고 그 카펫에 일부러 흠을 남기게 되는데요. 이 흠을 남긴 이유는 이 세상에 완벽한 것은 없다라는 의미라고 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1번 페르시아의 흠, 2번 카펫의 실수, 휴대폰 이용하실 때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45나 반디로 정답 보내주세요. 세 분께 문예 출판사에서 나오는 할아버지의 기도 드립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이혜로입니다. Getting to the point.
세상의 모든 이야기, 책 읽어주는 라디오, 고전 읽기를 여러분은 지금 듣고 계십니다. 이번 주에는 문예출판사에서 나온 할아버지의 기도를 읽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 지금 같이 살고 있는 이 현대인들이 거의 다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 이런 뭐 심리학자들이 굉장히 많던데 선생님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신적으로 이제 저희가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고 있는 거는 사실이죠.
네.
근데 이 페르시아의 흠, 그러니까 아주 잘 짜놓은 이 카펫 안에 작은 흠집 하나를 인위적으로 만들어 놓는 사람들의 마음가짐. 또 인디안들의 경우에는 그런다 그러죠. 아주 아름다운 구슬을 끼워서 목걸이를 만드는데 그 속에 꼭 깨진 구슬 하나를 끼워 놓죠. 그러면서 그 깨진 구슬을 영혼의 구슬이라고 부릅니다. 네.
예.
그건 다 우리 속에 완벽함이란 어떠 인간이라고 하는 건 완벽할 수 없는 것이다. 그 완벽하지 않은 것에 누군가가 과장된 이런 집착을 보이게 되면 본인이 그렇게 생각하면 스스로 내가 이상한 거고 또 다른 사람의 그 깨진 구슬을 보게 되면 저 사람이 이상한 거다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우리가 그런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한다 그런다면 아마 우리의 그 다른 사람을 포용하는 힘이 굉장히 커질 것 같아요. 쉽지 않은 얘기지만
네.
그러나 이것도 우리가 훈련하고 수련하면 조금 관용적인 사람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선생님의 흠은 뭐예요?
난 많아요. 흠투성이에요.
그래요?
흠투성이에요.
저도 많은데.
그래서
예.
물론 뭐 좋은 점도 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섞여 있다는 거죠. 난 그 깨진 구슬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는 먹거리인 것 같아요.
와, 그럼 깨진 구슬이 많을 때 정말 정상적이고 예쁜 구슬이 있을 때 그게 더 돋보이겠는데요?
그럴 것 같아요.
예.
그럴 것 같아요.
참 소음도 많고 공해도 많고 뭐 이 사람이 왜 내 마음 같지 않을까 뭐 이런 거에 마음이 많이 다치고 그래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경우가 있는데 특별하게 이렇게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나만의 방법들이 참 많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책 속으로 들어갈게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좀 더 마음의 여유를 가질 수 있을까요? 미친 결벽이라는 낭독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신디의 남편은 자기 아내를 놓고 미친 결벽이라고 표현했다. 그녀의 어머니도 똑같았다고 한다. 집에 먼지 한 점 없어야 했다. 찬장의 식기들은 윤기로 반짝거렸다. 토끼 같은 아이들 셋과 곰 같은 남편이 사는 집은 어디 한 군데 흐트러짐이 없었다. 집안이 조금만 어질러져 있어도 그녀는 그냥 넘어가지 않았다. 그녀의 딸아이가 말했다. 엄마는 집안에 작은 휴지 조각 하나만 떨어져 있어도 누가 그랬는지 말하게 했어요. 그리고는 어지른 사람한테 치우게 하셨어요. 샌디는 암에 걸린 후 모든 것이 달라졌음을 느꼈다. 항암 치료로 쇠약해진 그녀는 침실에서 화장실까지 가는 것도 힘들었었다. 물론 밥을 할 수도 없었다. 이웃 사람들이 돌아가면서 식탁을 차려주었다. 집안은 엉망이 되어갔다. 빨래가 여기저기 뒹굴고 찬장에 식기들이 아무 곳에나 가 있었다. 깨끗하던 벽에는 새 아이들이 친구들과 놀다가 붙여놓은 그림들이 여기저기 붙게 되었다. 그 그림들과 더불어 그녀의 병이 낫기를 바라는 기도문들이 스카치 테이프로 벽에 붙여졌다. 남편이 어디선가 데려온 고양이는 아무 데서나 볼일을 보고 다녔다. 하지만 고양이가 기분 좋은 듯 가르랑거리는 느낌은 고통 때문에 잠들지 못하는 깊은 밤 그녀에겐 따뜻한 위로가 되어 주었다. 그녀는 웃으면서 말했다.
이제부터는 암에 걸리기 전의 방식으로는 살지 않겠다고. 저는 가족들을 너무 못 살게 굴었죠. 심지어는 집에 온 손님들에게 어질러 놓았다고 화를 내기도 했다니까요. 너무 오래 그런 식으로 살았어요. 그녀는 최근에 동생네를 다녀왔다고 말했다. 우리는 식탁에 앉아 차를 마셨어요. 그러다가 동생이 쓰는 거실을 들여다보게 됐죠. 카펫이 깔려 있었는데요. 카펫의 올이 일정한 방향으로 나 있을 만큼 진공 청소기로 깨끗하게 청소해 놨더군요. 그때는 그런 것을 보면 아주 기분이 좋았는데 이제는 왠지 좀 서글퍼 보여요. 외로워 보이고 인간적인 면이 묻어나지 않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녀는 살며시 웃었다. 레이첼 선생님, 저는 그동안 우리의 삶에 부엌 바닥을 깨끗이 치우는 것보다 더 좋은 게 있다는 걸 모르고 살았어요. 삶에서 참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면 완벽함이 아니라 인간적인 것을 추구하게 된다. 고대의 지혜를 지닌 문화에서는 완벽함보다 인간적인 것에 가치를 두었다. 일본에서 선정원사는 정교한 균형미를 이룬 정원의 한 구석에 민들레를 몇 송이 심는다고 한다. 이란에서는 아름다운 문양으로 섬세하게 짠 카펫에 의도적으로 흠을 하나 남겨놓는다고 한다. 그것을 페르시아의 흠이라고 부른다. 청교도들이 누비 이불을 만들 때 누비 이불의 대가는 그가 만드는 누비 이불마다 피를 한 방울 떨어뜨린다고 한다. 인디언들은 구슬로 목걸이를 만들 때 살짝 깨진 구슬을 하나 꿰어 넣었다고 한다. 그것을 영혼의 구슬이라고 불렀다. 영혼을 지닌 것은 어떤 존재도 완벽할 수가 없다. 당신이 만들어가는 삶의 천에 영혼의 구슬과 같은 올이 하나 들어갈 수 있다면 당신이 꿈꾸었던 삶의 천보다 더 멋진 천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다. 때로는 삶의 중심보다 가장자리에서 더 큰 지혜를 발견하게 된다. 생명을 위협하는 병만은 카드가 섞이는 것처럼 우리의 가치관을 뒤섞어 놓을 수가 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아래에 놓여 있던 카드가 가장 위에 놓인 카드가 되기도 한다. 나는 몇 년 동안 죽음을 앞둔 사람들이 카드 놀이를 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들의 에이스는 완벽함도 재산도 심지어는 자존심도 아님을 알게 되었다. 그것은 바로 사랑이었다.
삶에서 진짜 소중한 게 뭔지 알게 되면 인간적인 것을 추구하게 된다. 삶, 자기의 목숨, 시한부, 넌 언제까지 살 것이다 라는 걸 받게 되면 그 턱걸이에서 인간적인 것을 추구하게 되나요?
아무래도 그렇겠죠. 그래서 우리 예. 이제 그 고전 읽기에서도 많이 다룬 이야기입니다만 네. 잘못을 하지 않은 사람 예. 그래서 그 통환과 회한에 젖어보지 않은 사람은 구원받을 수 없다. 오직 그 인생을 살아보고 네. 그리고 그 속에서 어찌됐든 그 최선을 다했지만 예. 이런 실수 저런 실수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그 나락에 떨어지고 이런 사람들이 이 후회하고 이럴 때 신이 우리에게 기회를 줄 수 있다. 이건 아마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불완전성에 대한 아주 중요한 위로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우리 이제 뭐 영혼의 구슬되기도 하고 페르시아의 흠내기도 하고 그리고 그 영국의 이제 그 청교도들의 경우는 이불을 만들 때 피안방울을 이렇게 떨어뜨려서 이게 그렇게 완벽함을 추구하지만은 마라. 거기에 인간성은 없다. 그거는 신적인 것일 수 있겠지만 인간은 그렇지 않다. 그러니까 어떤 결함을 가지고 있는 것들을 껴안을 수 있지 않고는 우리는 인간적일 수 없다. 이제 이런 생각들이 나이가 들면서 자꾸 하게 돼요.
저도 이렇게 어렵게 넘어져 보고 일어나 보고 고통은 겪고 막 이러다 보니까 제가 좀 성숙한 것 같지? 아마 편한 대로만 살았으면은
그렇죠. 뭐. 그러니까 공주가 거지를 이해할 수 없고 그러니까 자기의 입장, 그 사람의 입장이 돼보지 않고는 진짜 이제 잘 알 수 없는 거죠.
그래요. 네. 고대, 그 옛날 고대에도 완벽함보다는 인간적인 것을 추구했다고 합니다. 자, 책 속으로 다시 들어갈게요. 행복한 바보, 불행한 천재는 옛날 얘기뿐만이 아니라 현실에도 있다고 합니다. 천재가 불행해지는 이유 함께 들어보시죠. 리차드는 어릴 때부터 특출했다. 18개월이 되었을 때 이미 책을 읽기 시작했고 3살 때는 브리테니커 백과사전을 읽었다. 그는 아직도 그때 읽은 것 중에 많은 것을 기억했다. 그의 부모는 지적으로 매우 뛰어난 사람이었다. 어머니는 판사였고 아버지는 세계적으로 명성을 날리는 과학자였다. 리처드가 똑똑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부모의 극성이 지나쳤다. 그들은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가장 좋은 시립 학교에 등록을 했다. 3살 때 이미 옥스퍼드 대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허가를 받아놓을 정도였다. 부모들은 리처드의 천재성에 지나치게 집착했다. 리처드를 일반 학교 교사에게는 맡길 수 없다고 생각했다. 다른 아이들이 유치원에 다니는 나이에 아이는 엄격하게 선발된 가정교사와 공부를 했다. 부모들은 그들이 제대로 가르치는지 감독했다. 매일 저녁 아이가 무엇을 배웠는지 점검했다. 리처드는 어린 시절 다른 아이들과 함께 놀거나 어린이 책을 본 기억이 없었다. 그는 12살 되던 해 집을 나가 4년 동안 아무 소식 없이 지냈다. 누구도 그 4년 동안 리처드가 어디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알 수 없었다. 내가 리처드를 만나기 몇 개월 전 그는 고속도로에서 유랑자로 체포되었다. 그는 집으로 돌아가기를 거부했고 부모를 만나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아직 미성년자였기 때문에 법정의 보호 감독 아래 위탁 부양 가정에 맡겨졌다. 그의 아버지가 내게 아들을 만나서 상담해달라고 청했다. 나는 처음에 부모와 함께 만나면 어떠냐고 제의했지만 그는 정중히 사양했다. 그리고 자기와 아내는 여전히 리처드를 아들로 여긴다고 말했다. 리처드는 의자에 깊숙이 앉아 있었다. 그는 나를 바라보기만 했다. 나는 그에게서 느껴지는 야생적인 모습에 어떤 충격을 받았다. 그가 방 안에 앉아 있는데 전혀 적응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다. 그와 이야기를 나누는 것은 다른 사람들과는 너무나 달라서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했다. 그는 우리 집 뒷산에서 가끔 보는 야생의 동물을 연상시켰다. 그들은 인적이 드물 때 나타났다가 휙 사라져버렸다. 리처드는 야생 동물과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 어디에도 누구에게도 속하지 않는 것처럼 보였다. 그에게 자유를 주기 위해서는 일반적인 생각을 버리고 그냥 내버려 두어야 한다고 느꼈다. 나는 그를 바라보면서 물었다. 지금 원하는 게 있어요? 그는 머뭇거리면서 대답했다.
나는 잘 모르겠어요.
나는 그에게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그러면 좀 기다려보기로 해요. 법원에서는 그가 일반 고등학교에 다니도록 명령을 내렸다. 공부를 따라가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 처음으로 동년배의 친구들과 생활한다는 것이 어려움이었다. 리처드는 16살이었지만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스포츠라는 것을 해본 적이 없었고 또래의 친구를 가져본 적도 없었다. 처음에는 적응하지 못하고 많은 실수를 했지만 차츰 그들에게서 배우기 시작했다. 그는 외톨이로 혼자 조용히 있었고 다른 아이들은 그를 내버려 두었지만 그는 서서히 적응하고 성장했다. 워낙 공부에 탁월하고 천성이 착했기 때문에 리처드는 학업에 뒤처지는 친구들을 도와주기 시작했다. 그러자 그가 타고난 선생이라는 것이 드러났다. 그는 차츰 자기도 여러 가지 다른 것을 잘할 수 있음을 알게 되고 스스로 놀랐다. 전에는 공을 만져보지도 못했는데 몇 번 농구공을 던지다가 다른 아이들처럼 공을 골대에 집어넣게 되었다. 그는 사진을 찍는데 타고난 재능이 있다는 것도 알게 되어 사진반에 들어갔다. 그가 낸 첫 작품을 본 사진반 지도 선생님은 그 사진에 너무나도 특별함에 놀라서 유명한 사진전에 출품했다. 그는 사진전에서 어린 나이로는 아무도 받지 못했던 상을 받기도 했다. 다음 해에는 국내에서 내놓으라 하는 사진작가들이 출품하는 비중 있는 사진전에서 수상하기도 했다. 평범한 것을 다르게 바라보는 그만의 독특한 시각 때문에 그는 점차 사진작가로서 인정을 받고 명성을 쌓아가게 되었다. 그는 정상적인 생활을 되찾았지만 결코 부모와 함께 살려고 하지 않았다. 자, 리처드의 부모도 처음에는 리처드를 사랑해서 이렇게 교육을 시켰을 텐데 아 이게 삐뚤어진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나라도 이런 아이를 가졌더라면 아마 제대로 교육을 시켜보고 싶었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모든 부모들이 자기 아이가 정말 이렇게 특별하다고 생각하면 네. 특별한 교육을 시키고 싶었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다 인간은 예. 이처럼 이제 리처드의 경우처럼 견딜 수 없는 거죠, 그거를.
예.
특별한 그 세상과 동떨어져 분리되어서 키워지는 그 자체를 견딜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 이제 이 할아버지의 기도 중에서 여기에 나오는 이 리차드가 써서 보낸 이야기,
네.
병아리 이야기.
예, 병아리 이야기.
귀여우면서도 아름다운 이야기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리처드의 마음을 그렇게 비유해서 쓴 글
그렇죠. 리처드 예. 당연히 예. 자기의 이야기죠.
예.
그래서 어느 날 홀딱 이제 옷을 벗어버리죠. 그리고 난 병아리야
난
이렇게 얘기해요.
난 병아리야.
병아리죠. 그랬을 때 이거를 네. 사람들이 다 고치려고 그랬지만 못 고치는데
네.
농부였던 여인 하나가 네. 늙은 여인이 자기도 이제 옷을 벗고 나는 암탉이야 이렇게 얘기하죠. 이 통쾌한 전환이 이제 있는 것이죠.
네, 아, 이 책을 한번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이 삶의 가치를 어디에 두느냐 하는 것에 좀 함께 해보셨는데요. 여러분들 삶의 가치를 찾는 질문이 있다고 해요. 첫 번째는 삶에 감사한 점이 무엇이고 두 번째는 삶의 목적이 무엇이고 또 세 번째는 삶이 본인에게 왜 중요한지, 네 번째는 삶은 본인에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 이 질문에 일일이 한번 답해보시는 건 어떠실지요? 자, 할아버지의 기도 내일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고전읽기 도와주시는 분들입니다. 파라다이스 스파 도고에서 스파 이용권, 리맥스 상사에서 크래신 헤드폰, 카페 도로시에서 커피 쿠폰 세트, 리젠 성형외과에서 마스크팩, 한불바이오에서 탈모방지 닥터 헤어맥스 샴푸, 문예출판사에서 할아버지의 기도, 한국 속 작은 프랑스 마을 뿌티프랑스에서 입장권을 드립니다.
오늘의 퀴즈 정답 발표입니다. 선생님. 이란에서 카펫의 일부에 흠을 내는 전통을
이제 읽어 드리면서 답을 얘기했죠. 네. 페르시아의 흠입니다.
네, 페르시아의 흠이 정답이고요. 당첨자신 분들 방송 끝난 후에 선물방에 찾아오셔서요. 본인의 주소하고 연락처 남겨 주시기 바랍니다. 온철님.
네.
오늘 낭독 도와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감사합니다.
내일 다시 만나요.
네.
네, 끝곡으로는 BMK의 일어나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는 인사드릴게요. 이희구였습니다.
구본영이었습니다.
고전을 읽으면 삶의 지혜를 배웁니다.